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 주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그 내용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공간복음에도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얻으신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은 성전을 청결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이 아니고 반대로 성전을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그 제물로 쓰였던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고 또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당시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곳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서 장사꾼들을 다 내어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 때문에 그 많은 교회들이 그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장사 같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쉽게 말해 바자회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자회는 어쨌든 장사하는 것이니까 거룩한 예배당에서는 못하고 뭐 교육관이나 아니면 마당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은속교회 같이 예배당 건물이 없고 전세 들어있는 교회는 결국 성전이 없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또 설사 전세를 들었다 해도 예배를 드리니까 거룩한 예배당이다 한다면은 나중에 그 건물에 나가서 다른 곳에 세를 들면 또 그곳이 또 성전이 되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성전을 가리켜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만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어긋나는 들어간 그 말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예배당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니까 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게 뭐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은 뭐 그걸 가지고 성전 청결이다 이런 말을 한다면은 아주 곤란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본문의 얘기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아니고 반대로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고 막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 행동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아주 그 소중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지만은 사실 그런 행동을 지금 하시는 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는고 그런 권세가 있느냐 이런 그 시비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눈에 보이는 성전,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참된 성전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은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때 사람들은 성전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이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성전 모여가지고 우리가 제사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밖에 이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여든 사람들이 그 제사에 필요한 그 재물을 멀리서부터 끌고야 귀찮으니까는 성전에 와가지고 재물을 산 거예요. 편리를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 사는 지역이 다르니까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 돈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또 돈을 환전을 해가지고 재물을 사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시고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것이 성전서 그냥 장사했다, 재물을 사고 팔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겠냐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쫓아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결국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히 여겼다, 이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분명히 19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롭게 지을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리고 21절에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다시 말이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허물어라. 내가 세우겠다. 그 예수님이 세우겠다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울게. 그래서 내 능력 보여줄게. 이런 의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허물어라 세울게 하신 그 성전이 예수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고 다만 장차 오실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었다는 여기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높이 지금 막 거룩 여기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들 앞에 하늘에서 오신 참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 성전을 허무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뭐 도끼 돌고 허물어 버린다는 그런 그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뭐 성전을 허물로 행동하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허물어라, 허물겠다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유대인들 마음에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거룩하다고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은 거룩한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유월절 되면은 성전에 모여가지고 재물 한 마리 사가지고 제사 드렸다, 그럼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는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거죠. 그저 성전에 와주면 되는 것이고 제사 드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러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집에서부터 재물 들고 오면 귀찮으니까 성전 사자, 이게 편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내 편한 쪽으로 해보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이걸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모여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을 단지 어떠한 그 종교적인 행사 정도로 여겨버렸다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단지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고 물론 사람 손을 지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속에 마련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 성전에서만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만 성전이 덜렁거니 세워졌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교제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제물 바치고 그 제물이 흘리는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죄가 용서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그 성전이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게 변질 되었냐면은 성전이란 건물 그 자체를 거룩하다 이렇게 여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들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왜 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왜 제물에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가, 왜 성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나가면 되고 바치면 된다, 이런 생각에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어찌됐건 거룩한 성전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제물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거죠.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치 오늘날 우리들 교인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거룩하다 여기게 되고 주일날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복이 주어지고 생각하고 또 신자로 살 일을 다했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공통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도대체 그쪽으로는 안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드린다 이것은 조상 때부터 흘러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당연하게 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으로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믿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으로서 주일에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이렇게 여기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을 여기고 그냥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지내다 보니까는 그러한 타성에 젖어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새로운 일이 아니죠. 새로운 일이 아니고 전에 했던 일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왜 성전이 있게 되었는가, 왜 지금 우리가 성전당과 제사를 드리는가, 왜 하나님이 그런 규례를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자기들 행위밖에 안 남아요. 우리 역시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린 것보다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고 있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 잘못하면 예배란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리고 예배가 뭔가,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 그 이유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뭔가 자꾸 새롭게 낳는 것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을 사실상 게을리하지를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그때 다시 새롭게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게 없게 되어버린다면 결국 새롭게 세워진 것이 없이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말씀을 대해도 건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익기에 대한다면 그건 역시 아무런 새로운 의식도 끝나버리겠지만 진심으로 내가 내 마음에서 행여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를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로 굳게 서기 위한 깊은 마음으로서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마음에 늘 새로움을 주실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주를 찾는다면 그냥 타성이 쳐져가지고 모이고 끝나버리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자라면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 끌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신자의 마음이거든요. 주님에 끌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께 끌린다, 또 내 삶이 예수님을 중심하는 삶으로 되어진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강조한다 해가지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자연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끌리니까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게 마련이고 자연히 날마다 날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길을 가려고 애를 쓰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들 마음이 뭔가 하나님에게 끌리는 게 없었어요. 그냥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행하면서도 자기들의 편함과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그런 제사밖에 안 되는 거죠. 내게 편한 쪽으로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제사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 결국 나온 것이 뭐냐면은 재물을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착각을 했어요. 성전이라는 게 자기들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하고 연관이 있는 줄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은요 성전이나 제사나 하나님과 연관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그 7장 2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성전에서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근데 단지 성전이 여호와의 전이다, 이 건물이 여호와의 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호와의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경배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인 것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인 성전을 부정하는 겁니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눈에 보인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서 그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성전에 제사가 있고 제물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그 피라는 게 부정한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말고 제물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가지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딜 가든지 간에 법궤를 앞세웠어요. 왜? 법궤 자체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로서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이걸 위치고 있는 셈이라 그 말입니다. 법궤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성전의 법궤, 이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계시하고 있는 것, 이게 성전이고 그게 제물이고 그게 바로 제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그 성이 존재하는 그 의미를 잊지 않고 제사 드렸다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매달리지를 않았을 거예요. 다만 제사 드린 건 우리 다 됐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을 기대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하셨을 때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마음은 이미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성이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말고 참된 성전이 따로 존재한다 이건 전혀 상상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내 눈앞에 있는데 또 무슨 성전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까맣게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이 생각 좀 자기들 생각에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찾으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눈에 보인 성전이 이게 성전이 아니다 우리가 드린 제사도 이게 참된 제사가 아니다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으니까 진짜 참된 성전 참된 걸 찾으려 했을까 했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알아봤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서 그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있을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게 듣기가 싫은 거죠. 부족함이 없는데 자꾸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는 예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주를 믿는데 부족함이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절대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예배당, 예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다 함으로 버려야 돼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 마음에 있는 성전을 허물기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있는 걸 허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뭔가 잘하고 있다는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여겨버려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믿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내 마음에 있다 나는 지금 주를 믿고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찾기 힘쓰라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고 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밖에 남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세운 성전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세워진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들은 입으로는 주 앞에서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도 사실 내 마음으로는 부족한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저것 채워져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이 진짜 부족하다면은 우리 마음은 자동적으로 내 속을 채우실 참된 예수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마음을 느끼지를 않아요. 사실상 살아가는데도 뭐 조금 돈 없게 하지만은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뭐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다른 여러 가지 것을 내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그 모습이 없다 그 말입니다. 끌려가는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다시 말한 주님에게로 끌려가려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진 모든 게 흐물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빈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차곡차곡 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니다 아니다 다 허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만 아, 내가 이거라고 했던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게 하나 허물어지고 아무 남는 거 없는 그 자리에서 참된 주님만이 굳게 세워질 때에 그가 바로 주님을 진실로 바라볼 수 있는 신자로 채워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보이는 것도 하니까는 지금 상관없이 나 홀로 지금 열심히 살고 여기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눈을 뭐라 합니까? 불꽃 같은 눈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눈앞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외에는 우리가 관심 기울일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찾아본다면은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주님 말고 그 모든 게 다 허물어져야만이 참된 성신 주님이 세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 사는 것들이 사실상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인가 이걸 차곡차곡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허물어져야 돼요. 아, 이것도 생명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차곡차곡 허물었을 때 최후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일 때에 예수님이 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에게는 우리의 악함을 씻어준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선둔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생명에 거한다는 그런 약속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리 피가 있는 그리스도, 피 흘리신 주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걸 허물기 위해서 주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 말고 또 내 마음에 둘 것이 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아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 행위들 모든 것도 다 내 마음에 자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착하다고 여겼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자리함으로써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보이는 선이 자리할 때 자동적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주님과 함께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그런 마음은 새삼스럽게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주를 기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착한 일 했구나, 나 주를 기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주를 기쁘게 해야 한다, 뭐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를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를 않아. 왜? 믿고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들이 단지 귓가에 사라지는 그런 바람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주님에게 나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주 앞에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뭔가 했다면 그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능력이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 나는 언제나 주를 바라볼 때 지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야만이 나는 생명 속에 있는 그러한 자이지 어떤 내 착함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자는 아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이 내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그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착한 마음이고 참된 신자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날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은 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인가 이걸 좀 물을 줄 아는 그런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물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보기 합당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돌이켜보고 그래서 하는 게 신자로 바른 것이죠. 이게 바로 참된 성경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뭔가 따로 세워진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나로 하여금 주님으로 하게 주님에게로 마음이 끌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어떤 끈악불, 그건 뭔가 돌아보시면서 주 앞에서 하나 허물어지고 오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입술이 있고 우리 삶에서 사라진 채 보이지 않는 우리 모습 발견할 때에 참으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조차도 우리 입술에 머물러 있고 내 마음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채워진 채로 주 앞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내 마음이 주님께 끌리지도 않으면서 주를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세운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주님의 은혜의 결과였음을 깨닫고 모든 게 허물어진 그 자리에 십자가신 주님의 피만 세워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만 마음에 두게 하시고 주님의 그 생명이신 공로만, 피의 그 희생만 우리 마음에 두면서 오직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이기고 찾아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볼 우리의 눈길도 이 땅의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것 역시 우리가 맡은 자의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